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이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느 곳 다른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어찌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헤매는 내 모양, 저온 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와라 하도다. 나의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기록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 또 규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재판에 관한 규례입니다.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판장이 유념해야 할 것인데 뭐 오늘날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당시에도 이 재판장이 그 돈을 받고 그 돈 받은 자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이라는 것은 공의가 그러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떤 물질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편을 든다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서 흐르지 않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재판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재판해라 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한 자에게는 옳다 해주고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악하다고 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특별히 시비가 붙은 자, 여기서 이 시비는 단순히 말다툼을 넘어서서 이 폭행까지도 포함합니다. 육체적으로 몸싸움까지 일어났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태형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를 통하여서 그 죄 지은 자에게 벌을 주고 그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를 때릴 때는 40대까지, 40대 이후로는 때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 목숨이 이제 한계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심한 매를 맞음으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매를 맞는 사람이 평생에 어떤 장애를 갖는다거나 또 원한을 갖는다거나 그런 것을 방지한 거죠. 이후에는 이제 40대가 넘어서는 그 40 넘어 개수를 잘못할 수도 있어서 39대까지만 때리게 하도록 법으로 제정을 해놨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런 걸 통하여서 그 유대 사회에 아주 이렇게 고착이 된 그런 태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자들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지만 어떤 생명에까지 사형을 집행해야 할 사람이 아닌데 혹시 지나치게 매를 맞아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워하고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값을 물지만 사람이 맞아 죽는 그런 일을 방지하는 것은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벌하되 그 사람이 가진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인권, 인격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태형 제도에 담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 우리가 새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이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이 매맞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재정해 놓으신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진 목숨 또 그 사람이 혹여나 나중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또 어쩌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니까 그에 대한 것까지 열어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4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농사법은 당연히 소가 가장 큰 재산이고 그 소가 모든 농사를 이렇게 써고 했죠. 이스라엘도 고대 근동에도 이제 소가 그 농사의 가장 아주 중요한 재산인데 곡식을 뜰 때에 이제 소를 이용해서 그 소의 굽으로 곡식을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수확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소가 이 맷돌을 끌고 이렇게 돌면서 그 맷돌을 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동물이지만 그 동물이 일하는 동안 그 수고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농사 일을 돕는 동안 이 소에게 망을 씌워버리면 소가 입을 못 열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여물을 먹지 못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물이 동물로서 일을 하지만 인간이 동물에 대한 그런 보호까지도 있어야 할 책임이라는 거죠. 동물이 사람을 위하여서 유익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 동물들이 일하는 동안에 못 먹어서 기진하거나 또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탈수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동물에 대한 요즘 말로 하면 동물복지 이런 거죠. 그리고 좀 더 확대해 보면 요즘에 반려견, 반려묘 이런 것들도 많은과 동시에 동물 학대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또 적용해야 될 것은 동물 학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동물 복지를 또 이루어줘야 된다는 것,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짐승이지만 그가 하는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사람이 지불하고 사람이 보호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고 이후에는 이제 또 계대결혼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형제가 많은 집에 어떤 이렇게 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당시 이방민족에게도 이 계대결혼법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 중 하나가 그 형수 또는 제수와 이렇게 합하여서 그 형의 이름이 그 땅에서 끊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의 소유권이 다른 집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고 형이 없이 홀로 된 그 형수나 제수가 생계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대결혼법은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사랑이죠. 홀로 된 여인에 대한 그 여인이 안전장치가 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넓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짐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후사인 우리가 너희가 자녀이면 또는 후사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 대가 여기서 끊기지 않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내 자식에게 나에게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 자식에게 믿음이 계속 승계되도록 해야 하고 복음이 나에게서 현재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계대결혼법이 단순히 한 가족의 후사를 이루고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복음으로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이 끊기지 않기를 전도의 사명과 특별히 한 가문으로 볼 때는 내 대해서 신앙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잘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녹음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믿음의 가문이 잘 일으켜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복음이 전하는 것이 막혀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물까지도 배려하시고 그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죄인의 인격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보호해줘야 할, 배려해줘야 할 약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이며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누구에게든지 배려하고 내가 섬겨야 할 그 약자에 대한 보호함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해 주신, 어쩌면 우리 인생들은 다 약자이지, 하나님 앞에서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범죄자일지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든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이 계대결혼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호사가 우리 가문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우리 교회에 그 복음의 후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번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세상의 모든 풍파가 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 크신 날개 펴셔서 우리를 그 속에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강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고가 있는 모든 성도들 회복하는 한날 되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 중인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모든 염증과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잘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